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되고 잘사는 길. 다시 한번 시작. 잘되고 잘사는 길. 자, 엊그제 법무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로 나라가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어요. 하루 종일 뉴스가 그것만 나오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국민 모두가 이번 청문회에서 그런 의혹들이 해소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런 의혹들이 있다니까 한번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도 그걸 다 그냥 얘기해주고 또 국회의원들도 청문회 할 때 이게 그거를 그냥 밝혀내려면 또 제대로 밝혀내든지 뭐 이런 어떤 의혹들이 국민들의 어떤 이런 갈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사실은 많이 기도를 했는데 질문하는 여야 그 의원들의 질의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걸 보면서 청문회를 보면서 답답하다 이런 평가예요. 이번 청문회는 그런 평가예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대단히 큰 이슈, 정치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그 해의 사자성어를 뽑아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한국에 있는 880명의 대학 교수들에게 2015년에도 그 해의 사자성어를 하나 뽑았어요. 교수들이 뽑은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무슨 말을 뽑았냐면 혼용부도라는 말이 꼽혔어요. 혼용부도. 이 말이 좀 어렵고 잘 못 들어본 말이지만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도리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 행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나라의 예법과 도의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무도, 천하무도, 논어에 보면 천하무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온 나라의 예법과 도의가 무너진 상태. 이게 무도라고 해요. 천하무도. 이 천하무도에서 무도를 따오고 그 다음에 무능한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혼군과 용군, 혼군과 용군을 한자로 줄여서 혼용이라 그래요. 혼용. 왕을 뜻해요. 왕이나 아주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혼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혼용, 무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무능한 정치 지도자와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어지럽고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어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이 장들이 3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물속에 수장되고 있는데 제때 구조를 못했던 거예요. 제때. 제가 참 존경하는 이 뒷부분에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그 안산에 그 안산 동산교회라는 거,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명문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안산 동산교회와 동산고등학교를 세우신 김인중 목사님이란 분이 제가 참 존경해요. 우리 학교에 또 교수로도 오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강단에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 왜냐면 그 교회에 몇만 명인데 근데 그 교회 학생 중에 한 8명 정도가 단원고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인중 목사님 나 설교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어른으로서 설교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설교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그 아이들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안 하셨어요. 최근에야 설교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최근에.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최근에야 이 목사님이 너무 그때 슬프셔가지고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물론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설교를 뭐 안 하셔도 괜찮지만 최근에 수년이 지나서 최근에야 이제 설교를 다시 시작하셨다 그래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랬겠어요. 또 그 교회 학생들이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어요. 2015년에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온 나라 안에 막 들끓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무능함을 보이는 것을 꼬집는 표현이 바로 이 혼용부도였어요. 자, 그래서 2014년, 2015년 그렇게 좀 나라가 이렇게 좀 시끌시끌하고 혼란스럽고 좀 불안하고 막 이러더니 2016년에 화가 난 국민들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는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극은 없었잖아요. 그 대통령을 끄집어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런 사자성어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요.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의 정치사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역사 속에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수백 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은요. 혼용부도 이런 일은요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어느 나라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권력자든지 그 주변에는 간신과 충신이 있어요. 간신이 뭔지 알죠? 간신 그냥 왕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왕 칭찬만 하는 거예요. 왕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게 간신이에요. 그냥 그 왕 밑에서 그냥 아부만 떨다가 자기가 그냥 왕한테 좋은 것만 받고 뭐 이렇게 이러려고 이런 간신이 있고요. 그 왕 옆에는 또 충신도 있어요. 충성스런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왕을 정말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해서 그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고 아버지에 이어서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된 유래는요 현대 정치 역사상 흔치 않는 일이기도 해서 어쩌면 이거는 참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거 참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그 딸도 대통령이 돼서 잘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럼 길이길이 남을 만한,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만한 사실 그런 일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결국 그 권력자의 실수는요 주변의 간신들을 가까이 둔 거죠. 뭐 최순실 같은 그런 간신들을 가까이 두고요 충신들을 멀리했던 거예요. 바른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막 이랬어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하는 사람인 거예요. 때로는 바른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자꾸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기 입맛을 맞춰주기 바쁜 간신을 가까이에 두니까 그로 인해서요 그 지도자의 수명은 짧아질 수 있어요. 그 간신 때문에 그래요. 그 간신이란 사람 때문에 그 지도자가 더 길게 갈 수 있었는데 그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한 사람이 인생이 잘 되고 잘 사는 길과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잔소리 그만하라고 안 들어 그냥 뭐 이러죠. 그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주변에 충신을 자꾸 멀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간신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은, 친구들은 나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는 많아잖아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얘기만.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은 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새겨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돼. 여러분 이게 사실 이 혼용무도라는 건요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만한 그런 귀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항상 겸손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고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원칙은요 뭐라고요? 항상 겸손한 거예요. 항상 겸손한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올라갔던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늘 높이 뭐 수천 1만 미터 정도 올라가 있는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생존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살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충격과 피해는요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요 떨어질 일도 없어요. 원래 그냥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사니까 떨어질 일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항상 겸손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축구를 보는데 그 우리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축구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잘하니까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떻게 뭐 소감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골을 잘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감독님을 비롯해 스태프와 우리 팀원들이 너무 하나가 돼가지고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거. 지금 이 사람 뭐 골 많이 넣어가지고 그 소감을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꾸 자기 공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 친구들은 오래 가겠다. 저 친구들은 20대를 정말 화려하게 살아가겠다. 왜냐하면 겸손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해. 축구는 팀워크 잘 맞아져야 돼. 그죠? 근데 내가 축구를 엄청 잘해. 내가 엄청 잘하는데 내가 교만해. 거만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심을 못 얻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우리 팀원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나한테 기회가 와서 야 공 줘 그러는데 미워가지고 공 안 준다고. 미워가지고 공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겸손하고 그냥 바보 같고 막 이러면은 저 사람이 좋으니까 자꾸 그 사람한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볼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와 교만한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안 만나고 싶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꾸 만나고 싶어. 뭔가 좀 얘기하고 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잘 사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항상 겸손하는 거예요. 오늘은 크게 성공했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원칙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역으로 방문하면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볼로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울이 아니라 이 세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로마 귀족 출신의 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라라고 하는 터키 지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해서 국제결혼을 한 거죠. 민족이 다른데 종족이 다른데 결혼을 했어요.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덕분에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이 땅을 떠나라, 그 로마 시티 있죠, 로마 시티에서 이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나가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다 내보냈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 황제가 다 나가라 그러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자신은 로마인이잖아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 지역, 그리스의 남쪽에, 아테네의 남쪽이에요. 그 고린도 지역에 그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때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면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은 자기 집을 내주면서 그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처소로 삼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러다가 1년 반 지나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데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방문하게 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뭐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자,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새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도록 그 두 분, 뭐 지금으로 아마 충성스러운 집사님 두 분이에요. 이 집사님 두 분을 그쪽으로 모시게, 그쪽에 교회를 섬기도록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대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그 수에즈 운하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나 나일강의 그 하구 쪽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해상 지중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중해랑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랑 연결이 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연결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편리한 어떤 입지 조건 때문에 헬라의 문화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 명성이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요.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서 많은 유대인들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게 됐고 특별히 기독교가 퍼지면서 초기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 학문의 신학교 같은 게 있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헬라어를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이 헬라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계속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헬라 제국 안에 또 로마 제국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 그래. 70인역.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70인역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사람이겠죠.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사람이 그걸 번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 모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70인역이라는 정말 대단한 성경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고 헬레니즘 최대의 도시가 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자란 아볼로는 많은 학문을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많은 학문들을 접할 수 있어. 오늘 우리 처음 온 여기 친구들은 중에 여기서 태어난 친구 있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한국말 잘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국말 잘한대. 한국말도 잘하고 한 살에 여기 온 친구도 있는데 한국말 잘한대. 그런데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사실은 그 도시의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게 쉽게 익혀지잖아요. 다행히 또 한국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가 한국말 쓰니까 한국말도 쓰고 이중언어, 삼중언어를 하는 거야. 여기서 되니까 시부한어 할 줄 알겠네. 할 줄 알지. 시부한어 어느 정도 다 가능하지. 영어도 가능하지. 한국어도 가능하지. 넌 여기서 사업해라. 학교 졸업하고. 어? 야, 예? 그래도 되겠다. 이 언어를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학문의 도시,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려고 큰 대도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면서 종교적인 중심지를 역할을 또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이 아주 구약 성경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는 터키 지방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터키 지방으로 온 거예요. 터키 지방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5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굴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막 이런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흐릿하게 아는 거예요. 명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모르고 그냥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설명해 줬을 거야.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신다. 이런 설명이.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던 거예요. 좀 흐릿하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6절 볼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젊은 설교자 아볼로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자,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거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자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긴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은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설교하고 있는 이 아볼로는요 그걸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흐릿하게 두루뭉실하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신도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게 느껴지니까 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저쪽에 클락 지역과 수빅 지역 두 군데를 제가 방문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잠시 방문했던 지역이 과거에 한인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교회가 썰렁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큰 대기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수백 명의 한국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던 거예요. 수백 명의 한국 직원들과 2만 몇 명의 필리핀 직원들을 데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들어와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철수를 하게 돼요. 철수를 하게 되니까 한국 회사가 철수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썰렁해진 거예요. 교회는 한동안 교회가 그 회사가 12년 정도 버텼더라고요. 12년 동안 교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를 몇 년 만에 교회도 크게 건축을 했어요. 막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큰 교회를 짓고 교육관도 짓고 막 마당도 엄청 넓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주일 예배 드리면 주일 낮 예배 한 이 정도 인원,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인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앉아 있어요.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많이 썰렁해진 거예요. 그 큰 넓은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 서치를 좀 잠깐 해봤어요. 인터넷 서치를 해서 그 교회 이름을 치고 아, 교회가 어떻게 뭐 홈페이지라도 보려고 좀 이렇게 좀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충격적인 게시글을 하나 제가 봤어요. 아마도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필고라고 알죠? 필고. 필고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 필고 게시판에 그 교회와 관계된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 근데 그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신앙인이야.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그 교회와 그 지역 목사님,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에 대한 불만의 내용을 토로하고 있는데 뭐 쭉 그 내용을 얘기하시더라고. 쭉 얘기하시고 중간에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덧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설교에 대한 얘기를 붙이는 거야. 이 사람이. 설교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정말 설교 짜증납니다. 나 설교하는 사람이잖아. 설교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근데 그 글을 읽을 때 내가 그냥 뜨끔한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 중에도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 설교 짜증납니다 이런 사람. 이삭이 괜찮지? 잘 듣고 있지? 오케이. 정웅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잘 듣고 있는 거지? 설교 짜증납니다. 이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내용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설교 짜증납니다. 1년을 들어도 똑같은 소리, 2년을 들어도 똑같은 소리. 그러면 목사님들은 마음의 문이 안 열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게 설명을, 즉 설교를 잘하시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신 차리시고 공부 좀 하세요. 남탓하지 마시고요. 설교의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정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무식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는데 야, 제가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괜히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뜨끔하다. 이게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제가 어제도 새벽 3시 넘어서 잤어요. 어제가 아니지, 오늘이지.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설교를 더 잘 준비하려고. 참, 이분이 현재 그 지역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성도님 같더라고요. 목사님들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글을 본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냥 와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컴플레인의 방법은요. 사실은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컴플레인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런 뭐 불신자들이 잔뜩 보는 그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신앙인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정말 소원이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좀 지혜로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 지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무지함을 깨우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사실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에 그것은요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하는 일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했을 경우에 그 교정 안 해요. 오히려 교정, 내가 마음을 바꿔먹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에 그 자존심 상하고 우리 청소년들 말 뭐가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좋은 말이라도 그게 좋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먹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되도록이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도 안 했어요. 되도록이면 가족들 앞에서, 형제 남매 자리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같이 혼내야 될 거는 같이 혼나겠지만 안 했어요. 엄마 있는 자리에서도 안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 내 방으로 와 그랬어요.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 근데 내 방으로 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혼나는 걸 아니까. 근데 내 방으로 데리고 와서, 근데 뭐 방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네가 내 자식이냐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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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 우리 애들은 막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제가 이렇게 훈육한 거는, 제가 혼냈던 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자존심 다칠까 봐, 그 자존심 상할까 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왔어요. 누가 형제 중에 누가 잘못했을 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그래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줘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너와 그 사람, 다른 사람 없을 때. 그런데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 더 데리고 가라. 증인이 한 명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라. 그 사람하고도 얘기를 안 들으면 그러면 교회에 얘기해라. 그럼 교회의 중직자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 같이 데려가서 또 충고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도 혹시 알아요? 불신자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부터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 비판하고 막 그 사람 막 까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자존심 다치지 않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아굴라는 설교자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평신도 집사님이었어요. 이 평신도 부부는 젊은 설교자 아볼로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아볼로, 예를 이런 거죠. 목사님 저희 집 신방 한번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집에 초대했어요. 그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울을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깨달았던 이 복음의 핵심을 아볼로에게 풀어서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들이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이었다면 젊은 설교자 아볼로를 무시할 거야.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교 제대로 졸업도 못한 것 같아. 막 목사님이라고도 안 그래요. 교만한 이 사람들은요 목사님도 안 그래요. 저는요 제 핸드폰을 보면은 집사님들 전화번호가 있어요. 집사님들 전화번호가 있어요. 우리 아름자매님은 우리 딸보다 3살 많잖아요. 3살 많은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저장을 해놨냐면 최아름자매 님자를 붙였어요. 저 집사님들 이름에 다 님자 붙여놨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딱 전화가 오면 눈 집사님 이렇게 떠요. 누구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떠요.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혹여라도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혹여라도 젊은 집사님이나 젊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함부로 할까봐 막 반말 쓰고 막 함부로 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말이죠. 이게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나이가 들었다, 내가 무슨 자리에 있다 그럼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요 아볼로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핀잔을 주고 뒷담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그에 대해서 디스를 하는 거예요. 디스를 해요. 그를 디스해야지 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높여보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낮춰보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점점 높이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레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라. 진실로 겸손하라.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위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겸손은 자기 완성의 토대다. 위대하지 않잖아요, 우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모두에게 배우라.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자라서 좋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구약의 율법에도 능통하고 게다가 좋은 목소리까지 갖고 있어서 설교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 아볼로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 침략자, 웅변가. 뭐 파괴자, 침략자 그러면 좀 나쁜 뜻 같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볼로의 뛰어난 언변과 연설과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 파고드는 거예요. 침략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마음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볼로란 이름하고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꽤 괜찮은 설교자였고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많은 설교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설교자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의 설교 내용이 꽤 괜찮다는 얘기예요.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그 설교자는 학식이 많고 논리가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보다 아는 것도 많고 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배우기보다는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가 설교자의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잘 안 기울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26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런데 이 훌륭한 설교자 아볼로가 평신도들한테 복음의 핵심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초청합니다. 식사를 맛있게 대접하고는, 목사님, 성경 이 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겸손하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집사님 정말 그렇네요. 제가 몰랐던 걸 제가 알았네요. 아, 집사님 말씀이 맞네.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집사님 고마워요. 앞으로 제가 잘 가르쳐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서 그런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배우고 난 뒤에 그의 설교는 더 힘이 있어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변증하고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27절, 28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되니까 자기가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더욱 선명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교자 아볼라는 그 대상이 누구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모두에게 배움을 얻게 돼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마음을 닫아요. 귀를 닫아요.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셨어요. 개미가 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체와 같이 정교하고 세밀하고 뛰어난 몸을 갖고 있겠어요? 우리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겠어요? 미물 중에 미물이고 평생을 땅을 기어다니는 아주 하찮은 곤충 중에 하나가 개미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개미에게조차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9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사람 자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어떤 충고라든지 권면이라든지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든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아는 것이 많아도 그는 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가요. 이게 원리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지금은 모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안산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하고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참 겸손한 분들이세요. 교회가 그렇게 크고 성도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데 한국교회 큰 어른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늘 배우려고 하세요. 김인주 목사님은요, 크고 작은 세미나에 강사로 갈 뿐인데 배우는 학생으로 참여하시는 일이 많아요. 막 세미나 어디 좋은 거 열린다 그럼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부목사님 설교를 하시잖아요. 새벽에 부목사님 설교하시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매일 밥 먹을 때 틀어놓고 뭐 쉴 때 틀어놓고 거기서 은혜 받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설교의 대가이신 분들이 누구한테 뭘 배우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거예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당파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런 당파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바울을 좋아하던 성도들, 아볼로를 좋아하던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가 더 낫다고 시기심에 그렇게 나눴던 거예요. 자, 바울, 아볼로가 바울과 비견될 만큼 고린도 교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바울과 아볼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런 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아볼로가 바울과 비견될 만큼 대단해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잘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볼로가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과 비견될 만큼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항상 겸손했어요. 평신도 집사님이 얘기하는데도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항상 배우고 모두에게 무엇으로부터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되고 잘 사는 길은요, 이와 같이 항상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은 성장 안 돼요. 그 사람은 더 커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면 그걸 겸손하게 그걸 듣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생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 설교가로 사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으로 가는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겸손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길은 항상 겸손하고 누구에게도 무엇을 통해서 늘 배우려는 영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영광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잠언 말씀과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잘 사는 길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겸손하라, 모두에게 배우라. 여러분, 잘 되고 잘 사는 길은 항상 배우십시오. 그리고 모두에게 배우십시오.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